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 언약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고 새 상속 언약을 주심으로써 신약 시대를 열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약시대의 이 복을 신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그 이스라엘까지 함께 누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강해를 26번 했는데 이 예레미야 강해 중에서 많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 맨 마지막에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빌론 사람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를 다 통과한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성경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 이 새 언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구약 시대의 모든 예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를 여시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유효하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단 한 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완전한 단번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게 된 모든 사람의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예수님의 이 신약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몇 가지 내용을 가서 살펴보니까 첫째로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 새 언약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그 순간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뭐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지만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그게 끝이에요. 이게 죄다 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고 죄들의 용서가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의 죄는 기억 못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지운지 하나도 모르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현재,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토록 존속할 텐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존속하는 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새 언약, 이 신약교회 성도들과 맺은 그 새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체들을 들어서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던 그 새 언약은 다시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새 언약의 상속자가 한번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증명을 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3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언자가 새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증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좀 확실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시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사오니 이거를 좀 증명해서 무언가 좀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심령들을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32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종종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은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에서도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새 언약이 확실히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투자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상속 언약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유다의 운명이 가장 위태로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 보고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을 사요. 이거 사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 이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요새 이제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부동산 투자 열풍이 꺼졌다는 겁니다. 요새 제가 매일 아침 이제 송도 앞으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직장을 가는데 50평 아파트가 전세가 1억 2천입니다 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50평이면 모르긴 해도 한 9억 10억 갈 텐데 전세가 1억 2천이래요.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나쁜 이와 같은 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저와 여러분 언제 하세요? 경기가 좋고 미래가 좀 활짝 필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럴 때 투자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당한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빚을 내서도 투자를 합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다 그렇게 해서 다들 집들 하나씩 사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꺼지다 보니까 지금 빚내가고 살면 하우스 푸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다, 미래가 좀 환하게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동산 투자 이야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 사는 얘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봐도 완전히 꽝이에요. 예, 이럴 때 부동산 투자하면 다 망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어느 때냐? 3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왕의 제18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때로부터 1년이 있다가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사람들 먹지 못하게, 음식 먹지 못하게 음식을 들여보내지 않고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1년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또 땅을, 어느 땅을 사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는데, 이미 아나돗은 바빌론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그 땅을 이미 점령을 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1년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사라고 하는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빌론 군사들이 점령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 땅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봐서는 도저히 투자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도저히 투자해서는 안 되는 땅에 지금 예레미야가 투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 유다가 곧 멸망합니다.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 도시를 침공하고 성전을 훼파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당신도 느부갓네살이 잡아다가 심판할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신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심판할 겁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직격탄을 날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하니까 시드기야가 듣기가 싫어서 그래서 감옥에다 지금 예레미야를 잡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먹을 게 없어요. 이 왕이 마련한 이 감옥들에나 들어가야 먹을 걸 좀 얻을 수 있지, 지금 먹을 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돌맞아 죽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러고 지금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감옥들에다 지금 집어넣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에게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길 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내 사촌 하나멜이 나타날 거다. 캐라멜이 아닙니다. 하나멜이 나타날 거야. 하나멜이. 예. 그래서 너보고 내 땅을 사라고 얘기할 테니 너는 그 말을 들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때 그 말대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저히 이거 부동산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옥들에서 합법적으로 증인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구매 증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17세겔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 바룩에게 그 구매 증서를 넘겨줬어요. 증인들은 이 모든 절차를 다 보고는 그가 미친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땅이 완전히 바빌론 사람들의 땅이 돼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런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은 17세겔을 자기 사촌 하나멜에게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저 사람 아주 정말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멜은 부동산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러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멜은 너무 기뻐서 소리질렀을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은 17세겔, 이 땅이 이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땅이 아닌 이런 땅을 가져다가 17세겔을 주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하나멜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시가 없이 그에게 나타났으면 예레미야가 절대 그 땅 안 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멜이 와서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사라. 이 땅을 사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 이 대언자가 이 땅에 대해서 대언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땅을 산 것을 보고 이 말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걸 믿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바빌론 땅에 가서 유다 백성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예언했어요. 70년, 자기 입으로 70년 얘기했는데 70년 있으면 죽잖아요. 맞습니까? 70년 있다 돌아오면 죽어요. 이 땅 지금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이와 같은 땅을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와 같은 땅을 은 17세겔을 지금 달아주면서 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믿음이 뭔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야기. 믿음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렇죠? 지금까지 듣는 것, 들어온 것, 느낀 것,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발걸음을 띄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땅은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점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1년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왜 내가 여기다 17세겔 은을 가져다 줘야 되겠습니까? 내 경험과 학식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가지고 판단해보면 여기에 투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이 말씀대로 행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 그러고 앞으로 잘 될 거를 자꾸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학식으로 이 모든 것 지식으로 이거 판단해 볼 때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쪽에 가서 그분을 한번 내려라.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내가 어부 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가서 보니까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는 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걸 자꾸 간구하는 건 뭐예요? 그 불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러죠?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이 온 땅이 물로 잠긴다고 노아에게 경고하고 할 때 날이 해가 이렇게 쨍쨍 나는 날이 120년 동안 해가 쨍쨍 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무슨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다 잠긴다는 거야.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8명뿐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앞으로 오는 일이에요. 노아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얘기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갔다 그 얘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 가서 보니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4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 지내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서 왕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놀고 그 안에서 왕자로 지내고 왕으로 지내면서 세상의 부귀와 모든 걸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즐기는 것보다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치욕, 그 수치,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그걸 뭐로 여겼다는 이집트의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실 건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 교회 오니까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좋습니다. 그다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뭐예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에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보이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일 것,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것, 거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올인을 하다니. 한 50대 50 정도만 모를까. 에? 올인을 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9절에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참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우리 예레미야를 예를 들면 땅에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을 때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그 땅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불러오신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것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공예배 드리는 거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세요?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 못 드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멀리서 강원도 정선에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아버지 얘기가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 사랑침례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이 성도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데려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믿음생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남 광양에서 매주 올라오는 그런 성도들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투자하셔야 돼요.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올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수준 낮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말씀을 읽으라, 경건서적을 읽으라 할 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헌금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발적으로 헌금하길 원해서 헌금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홀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예요. 제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다. 아이들 바르게 키워서 세상 아이들하고 좀 달리 키워야 되겠다고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요새 결혼하지 않아요.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서도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이들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들 낳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혼하시고 믿음으로 아이들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이 없는 것 같으네 보니까. 아멘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분리하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미디어 소책자를 만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 목사가 너무 심한 걸 요구하는가 보다. 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믿음장에 있는 사람 예레미야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이 여기만 보는데 우린 저 너머를 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내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 저 사람들이 보면 나는 좀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투자하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1년 있으면 지금 땅을 쓰지도 못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화를 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투자를 합니다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둘째는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투자를 하고 나서 얼핏 딱 보니까 승리한 것 같은데 예레미야에게 낙담의 시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는 했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이에요. 사라도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몸을 입고 나타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1년, 2년, 3년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고 강력하게 이렇게 나갈 것 같죠.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놀랄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믿음에 투자를 했어요. 믿음에 투자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은 17세계를 이게 딴 데 써야 될 텐데 이거 쓸데없는데 이거 투자한 게 아닌가 하고 낙심이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승장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환상을 빨리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은 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요. 보통 사람이 다 사라요. 보통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보통 사람이 모세요. 그 보통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보통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보통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 분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의심이 생겨요. 낙심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내게 다시 주실까? 과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언약과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까? 그때로부터 지금 260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낙심할 때 그가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이제 내가 구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주께 기도하여 말하되 하면서 구원받은 뒤에 의심이 생길 때, 낙심이 생길 때, 혼란이 생길 때 기도하는 보통 사람 예레미야의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에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는 아, AH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슬픕니다 그 얘기예요. 어찌하오리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아를 네 번 얘기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때 영혼에서 나온 그 외침의 말이 딱 한마디로 아 하고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그러고 나왔거든요.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대언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아 주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야 앞으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가 아 주님 지금까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하고 영혼에서 나오는 외침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가서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백성을 속이면서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또 예레미야가 오 주님 똑같아 아 주님이시오 저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레미야 31장 3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지금 몇 년 동안 외쳐요? 40년 동안 외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나서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게 믿기질 않습니다. 아 주님이여 보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무 슬프고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낙심이 돼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나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예레미야가 무슨 할 말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나온 게 막 아 하고 외친 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말을 줄줄줄줄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주여 하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응답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그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아 하고 한마디 외친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모범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에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을 상태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 제가 낭망 속에 있지만 저는 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에 투자를 한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투자한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지만 저는 부활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제 몸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낙심이 된 상태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고 2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고 속박에 갇혀서 정말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과 질시를 받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제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다 도말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찬양합니다 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은혜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거저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은 17세겔을 달아줬지만 그게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은 모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50평생을 돌이켜볼 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고통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해요? 18절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 열어놓으셔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멜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하나멜이 와서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거 예레미야에게 다 가르쳐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불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는 하나님의 창조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으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만군이라고 한 얘기는 온 세상 모든 군대들, 하늘에 있는 천체들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천체를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시는데 이 모든 군대들의 주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사정은 아들 게 없어요. 단 슬픈 것뿐이 없습니다. 그거 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만큼 기록이 돼 있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내용이 짧게 그 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바빌론 사람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공격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문 앞에다가 산들을 쌓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갖고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화살을 쏘는 거 이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빌론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지금 인공적으로 산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 25절에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끝이에요. 끝이잖아요. 그렇죠. 25절 끝한 다음에 주님께서 26절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까 기도가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의 기도 안에 간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 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바빌론 군사들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투자, 미래가 없는 가운데 했습니다. 믿음으로 투자했습니다. 근데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인 걸 제가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의심이 갑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저분하게 뭐 해달라 그러고 하고 그냥 왜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아니고 그 위선기도거든요. 위선기도. 거칠의 기도.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고 이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거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뭘 이걸 가지고 거칠애를 가지고 길게 구약성경부터 해서 빼지 말란 말이야.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신음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거 이거 믿는 게 그게 성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낙심하고 의심하고 혼동에 빠질 수 있으나 그런데 빠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나는 주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아무도 나를 만든 사람이 없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불변하는 자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찬양할 때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져있든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할 거다 믿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그대로 할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게 땅을 사라고 했으니 내가 땅을 산 것에 대해서 내게 보상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지금 소례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 같은 모습으로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오는 데서 좋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1년 전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배당은 협소하고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돼서 불면증을 앓을 정도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갔었습니다. 돈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구입하는데 16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돈이 100억, 100만 원도 없어요. 100만 원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구매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냥 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첫 발을 띄고 이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자만 물고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투자하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을 뛰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한다. 지금 제가 아주 돈으로 얘기할게요. 투자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 데 투자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투자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올인 투자를 하고 나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불면증에 걸릴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고 혼동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내 사정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냐? 이 책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투자를 하고는 낙담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